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목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30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군부대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시리아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날 다마스쿠스 인근 군부대에 미사일 공급을 가해 병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시리아 방공부대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레바논 국경과 가까운 자바다니 마을의 방공진지가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올해 들어 시리아 전역을 30차례 이상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알 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백신 배포가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29일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자신은 백신 접종을 빨리하기 위해 민간 분야와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백신 배포 속도를 현재보다 5배에서 6배가량 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취임 이후 100일 동안 1억 회분의 접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민간업체에 백신에 필요한 물질 생산을 가속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른 권한을 활용하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대규모의 교육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일 유럽연합을 완전히 탈퇴하는 영국이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30일 런던에서 FTA에 서명했고 31일부터 발효됩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성명에서 이번 FTA 체결이 베트남의 의류, 신발 제품, 쌀, 해산물, 원목 가구 등 수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간 포괄적이고 장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의 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FTA 체결은 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기존 EU 베트남 자유무역 협정을 대신하는 성격입니다. 한국행을 시도하던 탈북민 5명이 지난 9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7일 중국 정부의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공개한 서한 등에 따르면 49세 여성과 14세 소녀, 6개월 임신부 등 탈북민 5명은 한국으로 가기 위해 지난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으며 다음 날인 9월 13일 중국 황다오에서 체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측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체포 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혐의, 탈북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해 질의하고 유엔과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송환 조치를 중단하고 유엔 기구와 국제 적십자사 등의 탈북민에 대한 접촉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세부 내용은 해당 국가와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공개할 수 없지만 중국 내 체포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올해 1월 이란 테헤란 상공에서 격추된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의 희생자 유족에게 각각 15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30일 이란 법무부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 군부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을 무인기로 공격해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1월 8일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22발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지 1시간여 뒤인 오전 6시께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테헤란 국제공항에서 이륙해 이란군이 쏜 미사일 2발에 맞아 추락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콜로라도주 보건당국은 29일 20대 남성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확인하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여행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현재 덴버 인근 엘버트 카운티에서 격리 중이며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우주에는 지구에서 쏘아올린 통신위성, 방송위성, 기상위성, 과학위성, 군사위성 등 다양한 인공위성들이 있죠.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는 지구 쓰레기뿐만 아니라 우주 쓰레기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m에서 10m 톤에 이르는 두 개의 거대한 우주 파편 물체가 충돌하면 큰 환경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일본은 우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궤도에 보낼 나무 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교토대학이 일본 임업회사와 협력해 나무 위성을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교토대 교수이자 우주비행사인 타카오 도이 씨는 목조 위성의 장점은 궤도에서 떨어져 재진입할 때 타버릴 경우 금속 위성만큼 유해 입자를 방출하지 않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모든 위성이 타서 수년 동안 대기 상층부에 아주 작은 알루미나 입자가 떠다니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입자가 결국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데요. 교토대학교와 스미토모 임업은 온도와 햇빛의 급격한 변화에 견딜 수 있는 목재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목재 유형이 지구상의 극한 조건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 실험을 시작합니다. 한편 우주 파편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우주 표준 및 혁신센터 CSSI는 현재 궤도에 1cm 이상의 물체가 약 76만 개 있다고 보고요. 상업회사가 자체적으로 위성을 발사하면서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론 머스크 씨의 스페이스X는 현재까지 거의 900개의 초고속 인터넷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했고요. 아마존은 지난 7월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로부터 승인받은 3,200여 개의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카이퍼라고 불리는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 한 주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분야별로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연말 특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올 한 해 주목받은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북도 북부, 황해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6도, 신해주는 영하 16도에서 영하 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영하 14도에서 영하 3도, 함흥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 청진 지역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영국이 세계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홍콩을 탈출하려던 홍콩 청년 10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올 한 해 전 세계에서 살해당한 언론인이 적어도 50명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영국이 30일 자국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승인한 나라는 영국이 처음입니다.
영국 정부는 앞서 다른 백신 사용도 승인했죠?
네, 맞습니다. 영국은 지난 2일 미국 화이자사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의 긴급 사용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사 백신을 승인한 것도 역시 세계 최초였는데요. 이로써 영국은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 두 개의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영국은 코로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영국은 현재 유럽에서 이 프랑스에 이어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왔고 이 사망자는 이탈리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변이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출현해서 지금 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는데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발표 기준으로 30일 오전 현재 영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239만 명에 달하고 있고요. 누적 사망자 수도 약 7만 1,700명에 이릅니다. 참고로 이탈리아의 코로나 사망자 수는 7만 3천 명 정도입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도 백신 접종을 하고 있나요?
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은 지난 27일을 기해서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EU 산하 유럽의약품청이 화이자사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데 따른 건데요.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시작점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현재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각국 정부가 다시 긴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변이를 일으킨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이들 나라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중단하고 입국을 규제하는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나라가 속속 늘고 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신종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60, 70% 빠르고요. 그동안은 비교적 안전층으로 여겨졌던 젊은이들의 감염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나라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하죠?
네, 미국에서도 최근 20대 남성이 영국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요. 이 남성은 특히 영국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한국, 일본, 스위스, 타이완 등지에서도 영국이나 남아공발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돼서 각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접종 중인 백신은 무용지물이 되는 건가요?
네, 화이자나 모더나사 등 주요 제약사들은 자사가 개발한 이 백신의 면역 반응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작동할 거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만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확보한 기술로 몇 주 안에 변이 바이러스에 맞는 새로운 백신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30일 현재 전 세계에서 8,200만 명 이상이 감염됐고요. 179만 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피해가 가장 큰데요. 1,950여만 명이 감염됐고요. 33만 9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인도의 상황이 특히 심각하죠?
네, 인도는 중국에 이어서 세계 인구 2위의 국가죠. 현재 인도는 1천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고요. 14만 8천 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서는 브라질이 가장 심각한데요. 브라질은 30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 약 757만 명, 누적 사망자 수는 19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사태 초기에 모범 방역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칭송을 받았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본격화하면서 연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주로 교회,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교도소에서도 사망자 한 명이 발생하는 등 집단 감염 사태가 확산하고 있어서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법원이 홍콩 출신 청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요?
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소재 옌텐 법원이 30일 홍콩 청년 10명에게 각각 최소한 7개월에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무슨 일로 중국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건가요?
네, 지난 8월 23일 홍콩 청년 12명이 소형 쾌속정을 타고 타이완으로 가려다가 중국 광둥성 해안경비대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속상태에서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30일 중국 법원이 이들의 불법 월경 조직과 가담 혐의에 대해서 형을 내린 겁니다.
불법 월경이라는 혐의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이들이 당국의 허가 없이 중국 본토 해역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홍콩의 중국의 일부이긴 하지만 여행자들은 본토 중국을 오갈 때 반드시 중국 당국의 출입국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왜 홍콩을 빠져나가려고 한 건가요?
네, 청년 대부분은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가담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홍콩 언론들은 이들이 당국의 처벌이 두려워서 타이완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네, 불법 월경을 주도하고 조직한 혐의가 인정된 두 명에게는 각각 2년형과 3년형을 내렸고요. 나머지 8명에게는 모두 징역 7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또 미화로 $1,500에서 $3,000의 벌금도 부과했습니다.
함께 탈출을 시도한 사람이 모두 12명이었다고 했는데요. 10명한테만 형량이 선고된 건가요?
네, 중국 당국은 이날 18살 미만의 청년 2명은 홍콩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이들에 대해서 따로 비공개 청문회를 가졌고 이들이 불법 월경 혐의를 인정했지만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홍콩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두 명은 도주 혐의로 홍콩에서 추가로 기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형량을 선고받은 10명은 중국 본토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본토에서 형기를 마치고 홍콩에 돌아가면 또 다른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들 청년이 체포된 이래 미국과 유럽연합은 청년들을 즉각 석방하고 홍콩으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해왔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성명에서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고 피고들의 권리도 존중받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왜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피고인 가족들은 개인적으로 변호사도 선임할 수 없었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혐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법원의 이 선고가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 한 해 전 세계에서 살해된 언론인이 50명에 이른다고요?
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29일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올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 세계에서 살해된 언론인과 언론계 종사자가 50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는 53명이 살해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조금 줄어든 건데요.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언론인들의 취재 활동에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분쟁 지역을 취재하던 언론인들이 주로 희생된 건가요?
보통 언론인들이 취재 활동 중에 살해된다고 하면 이 분쟁 지역 등 위험한 곳을 취재하다 목숨을 잃는 경우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분쟁 지역 취재 활동 중에 살해되는 경우는 점점 하락하는 추세고요. 오히려 전쟁 상황이 아닌 이른바 평화로운 지역에서 살해되는 언론인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멘이나 시리아처럼 지금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 또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처럼 유혈폭력으로 위험한 나라에서 살해되는 언론인은 지난 2016년 58%에서 올해는 32%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멕시코, 인도, 필리핀, 온두라스 등 이 전쟁 지역이 아닌 나라에서 살해된 언론인이 68%, 그러니까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또 어떤 게 눈에 띄는 게 있나요?
네, 올해는 표적 살해된 언론인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는 표적 살해된 언론인이 63%였는데요. 올해는 84%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계획적으로 공격 대상이 됐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피살된 언론인 가운데 10명은 부정부패나 공금 남용 등의 의혹을 취재해 기사로 낸 후에 살해됐고요. 4명은 조직범죄 문제를 다루다 살해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는 전 세계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많았는데요.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 살해된 언론인도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나라 언론인이 가장 많이 피살됐나요?
네,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올 한 해 언론인이 8명 살해됐는데요. 멕시코는 지난 5년 동안 평균 8명에서 10명의 언론인이 살해됐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언론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살해되는 겁니까?
네, 멕시코의 악명 높은 마약 범죄 조직이라든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의혹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는데요. 수법도 매우 잔혹해서 어떤 언론인은 토막 살해됐습니다.
또 어떤 나라 언론인들이 많이 희생된다요?
네, 이라크가 6명으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이 5명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각각 4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취재 활동을 하다가 구금되는 언론인도 많습니까?
네, 국경원면 기자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업무와 관련해서 현재 구금된 언론인이 38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건데요. 국경없는 기자회는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취재의 자유를 위협받거나 구금된 일이 더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 현황이 부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현금 지급액을 1인당 $2,000로 높이는 표결이 상원에서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항공 여행객이 하루 130만 명이 육박해서 9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 백신에 관해서 발언을 했군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보급 계획 진행 실적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바이든 당선인이 29일 말했습니다. 이날 보건 전문가들과 브리핑을 진행한 뒤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 상태로 가면 미국민 대다수가 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는데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 거라고 바이든 당선인은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그렇게 말한 근거는 뭔가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12월 말까지 2천만 명이 접종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12월이 며칠 안 남은 현재 몇백만 명밖에 백신을 맞지 못했다고 바이든 당선인은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알렉세이자 보건장관은 2천만 명이 몇 주 안에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겠다고 지난 11일 언론에 밝힌 바 있는데요. 29일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보면 1차 접종을 완료한 인원이 210만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든 당선인은 어느 정도까지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보는 겁니까?
다음 달 20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 100일 동안 하루에 100만 명씩 접종받도록 하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100일 동안 총 1억 명 접종 목표를 재확인한 건데요. 이렇게 속도를 내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접종 관련 장비와 방역 도구 등의 조달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하겠다고 했고요. 또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을 위한 홍보 사업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속도가 늦다는 바이든 당선인 지적에 대해서 당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백악관 측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재 2천만 회에 가까운 1차 접종분이 즉시 공급을 위해서 각 주에 배정된 상태라고 케일리 맥커네니 백악관 대변인이 29일 성명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공급을 위한 절차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인의 연설에 대해서 당파적인 비판과 공허한 말들이 미국인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공급할 백신 물량은 충분한가요?
네, 현재 파이자 백신과 모더나 이 두 종류의 백신이 공급 중인데요. 다음 달 중에 얀센 백신이 세 번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공급 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당국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국 내 성인 약 2억 900만 명 가운데 75%에서 80% 정도가 접종할 것으로 당국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75%에서 80%는 특정 감염병의 전파가 어려워지는 집단 면역의 기준점으로 파악되는 비율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29일 연설에서 그 밖에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바이든 당선인은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 대중들에게 백신에 대한 확신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회복한 뒤에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신 접종이 적합하다는 백악관 의료진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이 대통령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바이든 당선인은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백신 접종을 했나요?
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주에 이 파이자 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을 했고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이날 29일 워싱턴 DC 시내 병원에서 모더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해리스 당선인은 현장에 모인 취재진한테 모든 주민이 접종받을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당신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앞서 파이자 백신을 접종한 바 있습니다.
백신 문제 말고도 바이든 당선인이 29일 연설에서 언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네. 이 코로나 방역에 미국민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켜달라고 바이든 당선인은 말했는데요.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매우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에 매우 힘든 시절이 될 것이고 아마도 이번 팬데믹 전체를 통틀어 가장 힘든 시점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 현금 지급액을 1인당 $2,000로 높이는 표결이 상원에서 무산됐다고요?
네, 코로나 피해 보존 등을 위한 개인별 현금 지급액을 기존 $600에서 $2,000로 높이는 법안의 상원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29일 표결을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가 관련 의사일정 수립을 거부했는데요. 따라서 $2,000 현금 지급이 실현될지는 좀 불투명해졌습니다.
현금 지급액을 늘리는 문제를 왜 상원에서 다루는지 되짚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상하원을 통과한 제5차 코로나 관련 경기 부양안에 주민 1인당 최고 $600 현금 지급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들에게 재무부가 수표를 발송하거나 계좌이체로 돈을 넣어주는 건데요. 지난 봄에 최고 $1,200씩 지급한 데 이어서 두 번째 현금 지급을 시행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경기 부양 법안에 서명하면서 $600가 너무 적은 액수라고 지적하고 $2,000로 올릴 것을 의회에 요구했었습니다.
의회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즉각 반응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28일 하원에서 관련 안건을 가결해서 경기 부양 법안의 부가 규정으로 첨부하도록 했는데요.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초 요구했던 액수가 $2,000라서 하원 통과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대규모 지출 사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화당의 대안은 뭔가요?
네, 이 문제를 다른 주요 정치 현안들과 연계하자는 게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맥코넬 대표가 29일 세 가지 안건을 한데 묶은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첫째, 이 개인 현금 지급 $2,000 증액 문제. 둘째, 섹션 230 법규의 책임 보호 조항 폐지. 셋째, 선거 관련 현안 연구위원회 설치 등입니다. 이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번 주에 상원이 이 세 가지 우선순위에 초점을 둔 절차를 시작할 거라고 이날 말했습니다.
맥코넬 대표가 연계하려는 사안들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섹션 230이 뭡니까?
네, 섹션 230은 온라인 게시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라온 글이나 사진, 영상을 놓고 법적 분쟁이 생기면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요. 지난 1996년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보호 차원에서 입안된 통신품위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네, 이 법규가 기술 기업들에 너무 큰 힘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업체들이 게시물을 검열 또는 삭제하거나 가짜뉴스 등을 방치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게 하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게시글에 대해서 트위터 측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를 달기 시작하자 이 표현의 자유가 기업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5월 이 섹션 230 적용을 연방통신위원회가 재검토하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맥코넬 대표가 설치하자고 하는 선거연구위원회는 어떤 건가요?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부정 관련 의혹 등을 논의하자는 조직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불법 행위들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맥코넬 대표가 현금 지급 증액 법안에 연계시킨 두 가지 사항 모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현금 지급 증액 법안에 다른 두 가지 현안을 연계하자는 맥코넬 대표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현금 지원 증액과 관련이 없는 방파적 관점들을 연계시켰다고 척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이날 성명을 통해서 주장했는데요. 더 높은 현금 지원이 즉시 법제화되지 않으면 이 나라 전역에 고통받는 가정들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상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현금 지급이 미뤄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로 1인당 최고 $600 지원을 시행하는데요. 이르면 29일 밤부터 현금 지급이 시작될 거라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항공 여행객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지난 27일 하루 동안 미국 내 각 공항의 검색대를 통과하는 사람이 13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교통안전청 TSA가 집계했습니다. 9개월 연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은 항공 여행객을 기록한 겁니다. 항공 여행객이 최근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지난 18일 이후 약 10일 동안 1천만 명이 넘는다고 TSA 측은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항공 여행객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네, 연말 연시에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 친지와 함께 휴가를 지내는 미국의 풍습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규모 모임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를 비롯한 보건당국에서 권고를 했었는데요. 그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항공 여행객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상 여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육상 여행은 항공 여행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총 8,500만여 명이 성탄절 연휴 기간에 여행에 나설 것으로 앞서 미국 자동차협회가 예상했었는데요. 아직 확실한 자동차 여행객 수치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해 첫날로 이어지는 이번 주에도 휴가 중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객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당국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려하는 시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습니다. 명절 연휴를 지낸 뒤에, 그러니까 성탄절과 새해 이후에 재확산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27일 CNN 방송에 밝혔는데요. 여행객들이 본래 거주지로 복귀한 뒤에 잠복기를 거쳐서 지역마다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전역에서 누적 확진 1,900만 건을 돌파하고 사망자 33만 명을 넘어서면서 겨울철 재확산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당국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예, 지역마다 봉쇄를 강화하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에서 이런 움직임이 두드러지는데요.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29일부로 일부 지역에서 자택 대기령을 연장시켰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전날 캘리포니아 주가 확진자 급증에 급증을 더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체 권고를 무시하고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상황이 지금 심각한가 보죠?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내 재확산세의 중심지로 꼽히는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인데요. 지난주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누적 확진 2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29일에는 존스홉킨스 대학교 자료를 기준으로 220만 건이 넘었는데요. 미국 내 전체 누적 확진이 약 1,900만 건이니까 10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자택 대기령은 어떤 방식으로 연장되는 겁니까?
네, 캘리포니아주의 샌호아킨밸리 지역과 이 캘리포니아주 남부 일대 주민들의 외출을 제한한 조치를 약 3주 전에 단행했었는데요. 해당 규제를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간다고 주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 두 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특히 많기 때문인데요. 이 샌호아킨밸리라는 지역은 캘리포니아의 농업 중심지고요. 이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는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샌디에이고를 비롯한 대도시 지역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금 각각 병상 수용 능력의 한계에 다다른 실정입니다.
다른 곳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6개 주에서 코로나 입원 환자 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비드 트래킹 프로젝트 27일자 통계에 나타난 상황인데요.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그리고 엘라베마 등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휴가 지나면 입원 환자 수가 더욱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료계에서 경고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해설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 시간에는 분야별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연말 특집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올 한 해 주목받은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정리해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면서 전례 없는 동시 봉쇄 조치로 전 세계 많은 나라가 2020년 상반기 중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Stock markets from the United States to Asia and Europe have been hit hard.
이런 현상은 올해 각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10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2020년 세계 경제가 전년과 비교해 4.4%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946년 2차 세계대전 직후 기록했던 -5.8%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 역시 지난 1946년 이후 가장 낮은 -4.3%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 IMF 전망에 따르면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과 일본도 경제 성장률이 각각 전년 대비 -8.3%와 -5.3%를 기록함으로써 선진국 경제는 올해 5.8% 역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하면서 독일과 프랑스가 부분 봉쇄 조치를 시행해 특히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에서 경기 하강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The travel industry has already been devastated by coronavirus outbreaks on cruise ships.
한편 신흥국과 개발 도상국들은 선진국들보다 경기 침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전년 대비 -3.3% 성장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1.9%로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전년 대비 -1.9%로 경기 침체 정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전망입니다. 반면에 인도와 동남아 주요국들에서는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신흥국 내 성장률 격차가 크게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충격이 각국의 봉쇄 정도나 산업구조,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응한 강도 등에 따라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염병의 특성상 경제적 피해가 제조업보다는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업에, 그리고 생산보다는 소비, 특히 관광이나 여가, 외식업 등에 집중됐습니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합의.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봤지만 이런 와중에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유무역협정 체제가 출범할 수 있는 계기가 지난 1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The RCEP stands for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nd when ratified will create a trading bloc.
지난 11월 15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 나라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서명했습니다. 서명국은 아세안 10개 나라에 중국과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추가됐습니다. RCEP는 미국이 추진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맞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했습니다. 첫 협상에 들어간 것이 지난 2012년으로 8년 만에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인도도 애초 협상에 참여했지만 협정 체결로 대중 무역 적자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결국 협상에서 빠졌습니다. RCEP는 구체적으로 향후 20년 안에 영내 수입 상품에 대한 각종 관세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지식재산권이나 통신,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그리고 전문 서비스에 관한 규정도 협정에 들어갔습니다.
A new economic agreement initiated by Beijing is underway at the summit.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or RCEP is expected.
즉 RCEP는 관세를 없애 자유 무역을 진흥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실현되면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 무역 지대가 됩니다. RCEP에 참여한 나라들의 경제 규모는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합니다. 영내 전체 인구는 세계 인구 가운데 30%를 차지하며 영내 소비자만 22억 명에 달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RCEP 체결로 2030년까지 글로벌 국내 총생산이 연간 1,86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협정 참가국들 가운데 특히 중국과 일본, 한국이 더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용의 나라 프랑스에서 발생한 무슬림 테러.
올해 프랑스에서는 무슬림들의 테러가 연이어 발생해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Last week's attack in Nice came as France was still mourning the death of teacher Samuel Paty.
지난 10월 16일 파리 외곽 한 중학교에서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던 사뮤엘 파티 씨가 학교 인근 길거리에서 참수된 채 발견됐습니다. 파티 씨는 이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테러 용의자는 올해 18세인 압들라흐 A로 사건 현장 근처에서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태어난 체첸계로 사건이 난 곳에서 100km쯤 떨어진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현장에서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에게 살해된 파티 씨는 수업 시간에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소재로 삼은 풍자 만화를 보여주면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파티스는 결국 이 수업 내용 때문에 살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This is where Paris comes to defend what some see as French values. Thousands gathered at the Place de la République in solidarity with Samuel Paty.
이 사건이 발생한 뒤 프랑스 곳곳에서 테러에 항의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 참수 테러가 발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 니스에서 다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10월
29일 프랑스 니스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에서 한 무슬림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테러를 일으킨 용의자가 튀니지에서 건너온 브라임이라는 이름의 21세 남성이었습니다.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2년 이후 무슬림 테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무슬림 관련 테러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260여 명 이상이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1월에는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만평을 잡지에 실었다가 이에 보복하는 테러가 발생해 모두 17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민간 우주선 시대의 개막.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 유인 우주선 시대가 열렸습니다.
3, 2, 1, 0. Ignition. Lift off.
지난 1961년 구소련이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을 태운 최초의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호를 쏜 지 60년 만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개발 업체인 스페이스X는 미국 동부 시각으로 지난 5월 30일 오후 3시 22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베럴 공군기지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곤을 펠컨 9호 로켓에 실어 국제우주정거장 ISS를 향해 쏘아 올렸습니다. 이 우주선에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비행사 더그 헐리 씨와 밥 벤켄 씨가 탔습니다. 이날 크루드래곤은 19시간 뒤에 ISS에 도착했습니다. 그 뒤 크루드래곤은 지난 8월 우주인 헐리 씨와 벤켄 씨를 태우고 무사하게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So there you can see on your screen visual confirmation what a gorgeous shot. Dragon has undocked from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크루드래곤은 첫 번째 민간 유인 우주선입니다. 이전 유인 우주선들은 모두 정부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지고 기업에 주문 제작해 왔습니다. 하지만 크루드래곤은 스페이스X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민간 우주선입니다. 지금까지 유인 우주선을 개발한 나라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세 나라뿐입니다. 미국 나사는 지난 2011년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끝낸 뒤 지금까지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을 빌려 우주인을 ISS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사는 이제 자국 민간 기업이 만든 우주선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나사는 지난 2014년 새로운 유인 우주선 개발 업체로 스페이스X와 보잉을 선정하고 이들 업체와 ISS 왕복 비행을 하는 조건으로 각각 26억 달러와 49억 달러의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나사가 민간 우주선을 쓰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크루드래곤은 역대 가장 값싼 우주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2020 연말 특집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올 한 해 주목받은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guys.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My name is Evelyn.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B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9년 개봉한 영화 Toy Story 4 통해서 한번 표현 배워볼게요. 토이스토리 시리즈가 새로운 장난감 친구인 포키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순진한 소녀 보니가 스포크를 이용해 직접 만든 장난감인 포키. 보니를 아끼는 마음에 우리의 우디는 포키에게 장난감의 운명을 설명해주지만 포키는 운명을 거부하기만 하는데요. 이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We have a situation 들어보겠습니다.
Forky is the most important toy to Bonnie right now. We all have to make sure nothing happens to him.
Woody, we have a situation.
I am not a toy. I was made for soup, salad, maybe chili, and then the trash.
Buzz, we've got to get Forky.
Affirmative.
Woody, we have a situation. We have a situation. Situation 하면 상황 혹은 처지. 그래서 we have a situation 하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쓰는 표현으로 문제가 생겼어 혹은 상황이 좋지 않아 라는 뜻이 되겠죠? We have a situation. We have a big problem to solve. 우디의 장난감 친구들은 우디와 포키를 찾아 집에서 나와 위험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고 간신히 포키를 설득해 함께 보니에게 돌아가던 우디는 우연히 오랜 친구 보핍을 만나 자신이 알지 못했던 세상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과연 이들은 주인인 보니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Woody, aren't we going to Bonnie?
오늘의 표현, we have a situation.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orky is the most important toy to Bonnie right now. We all have to make sure nothing happens to him.
Woody, we have a situation.
I am not a toy. I was made for soup, salad, maybe chili, and then the trash.
Buzz, we've got to get Forky.
Affirmative.
문제가 생겼어. 상황이 좋지 않아. We have a situation.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B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